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우리 현재는 우리 이제 김숙차 집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이라 그러셨죠?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따님 댁에서 집으로 이제 오셔서 함께 계시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고이국 집사님 너무 애쓰셨고 또 계셨는데 다음 주가 되면 어쩌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되면 우리 김숙자 집사님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우리 저 김상훈 목사님 오셔서 몇 가지 좋은 단어들을 제가 이제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 정서입니다. 정서. 오늘 우리는 하늘 정서로 예배할 것입니다. 땅의 정서를 다 내려놓고 하늘 정서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주보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주보 안에 있습니다.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천히 뜻을 생각해 보면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제목이요, 두려움에 관하여서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보고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우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2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가 넘습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인데요. 엄청난 양의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합니다. 이게 뭡니까? 두려움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 무력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면요,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자, 두려움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양쪽 그 유아부실과 중고등부실의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인류 최초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떨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었던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 딱 물으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최초의 두려움이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제자리를 이탈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처음에 두려움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최초의 두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기선이가 제대하죠. 4월에 군인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탈영이라고 합니다. 군에서요 특별히 엄하게 다루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불복종입니다. 그리고 탈영입니다. 근데 명령불복종 하면서 총을 들고 탈영하면 끝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투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탈영은 군형법 30조에 의해서 10년 이상 무기 또는 즉결 처분, 전쟁 중에 사형입니다. 그만큼 군인들의 근무 이탈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전쟁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있을 만큼요. 경계병은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남연이 잘 지켰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그렇지. 왜냐하면 전 부대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경계병이었습니다. 아담은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서 아담이 이탈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그토록 감미롭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관계가 깨어지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계의 친밀한 만큼이나 그 강도만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앉으면 그때 그러셨죠. 김상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 중에 90%는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근데요, 그 말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언뜻 보면 돈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의 자리는 돈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요, 계속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에 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고 제자리를 떠난 인류의 영원한 고뇌고 영원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두려움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살 때 이 타운하우스 앞에 호수가 있었는데 아니하고 이렇게 호수를 돌 때 서대경 선교사님은 저에게 늘 예의주시하고 다녀라 그랬거든요. 예의주시가 이제 뭐 언제 무슨 일이, 그런데 실제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조금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그 개입니다. 개. 그 개가 자꾸 지나가면 크지도 않은데 자꾸 짖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람을 보고 짖는 개 있죠. 그 개가 왜 짖는지 아십니까? 그 개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두려워서 짖는 겁니다. 위협하려는 게 아니고요, 개가 두려워서 짖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요, 모든 만물이, 피조세계가 같이 타락하면서 두려움이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도 짖는 겁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이, 이게 두려움의 실체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가 읽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다? 능력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 했자고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염려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바울이,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습니다. 성경을 에베소서 3장 16절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구했던 것은, 능력으로 구했던 것은 무엇의 강건함입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닥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빨리 저를 풀어주셔서 제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혹은 또한 누군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가? 능력으로 그들 속사람이 스스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흔한 말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야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슬람 세력이, 뭐 영국은 이제 거의 이슬람 국가라고 말할 만큼 이제는 바뀌었다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이슬람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하는데요, 이슬람은 기독교를 먹는데 기독교는 이슬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코란을 과외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학 영어가 아니고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자녀에게 성경 과외시키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을 코란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래서요, 중간에 개종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종교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종교 같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이슬람을 믿으려고 개종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슬람은요, 엄격한 규율로 신자들을 다스리고 훈련시킨 데 반해서 기독교는 너무 시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마른양 기도학교에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더 이상 헌신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랬는데,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는 거죠. 헌신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죠. 충성이죠. 충성.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봐야, 다 드려봐야 바닷물에 물 한 컵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우리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나약해졌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설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제가 유일하게 보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능, 내가 보면서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밥을 세 끼 먹는 삼시세끼, 제가 그거는 봅니다. 꼭 봅니다. 근데요, 새끼 식사할 수 있이 정기적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 먹고 상처받고, 점심 먹고 상처받고, 저녁 먹고 상처받고. 여러분,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오려고 하면 마음에 써보세요. 상처 사절 딱 쓰세요. 딱.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 상처 준다고 다 받지 마세요. 그 뭐 좋다고 자꾸 받습니까? 그거 뭐 좋다고 자꾸 받아가지고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상처를 받지 말고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그러니까 상처 사절 그리고는 나는 은혜만 받는다고. 그 상처가 오면 보내고 은혜는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상처를 안 받을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강해져야 되는데 무엇이 강해져야 되냐? 우리 속 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오면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속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다고 강건해집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나약하고 피해의식이 많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저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유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강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죠. 강해져야 되죠. 그러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실제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수기 13장 2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가나안 코앞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그들이 12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했는데 아무나 차출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차출했습니까? 지휘관 된 사람, 리더를 차출했어요. 그리고는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들이 돌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12명이 갔다 왔는데 보고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10명은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13장 3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거짓 정보를 보고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했고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명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요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승리할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자신들의 보호자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그들이 거인 같고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리에 비켜나서 온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에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 원칙은요, 진리로 투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은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10대2로 투표해서 메뚜기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메뚜기다 그러니까 막 죽어,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8절 읽겠습니다.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너 방금 메뚜기 같다 그랬지, 너 방금 죽을 것 같다 그랬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마. 너는 메뚜기야, 너는 죽어.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보호자 되신다고 서 계신데 그들은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알았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렸어. 그래? 죽을 것 같지? 너는 죽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 20살이 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죽습니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울고 불 때요,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마. 여러분,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죠.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저 덩치 가나안 원주민들은 보호자가 없는데 우리는 보호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 지금 뭐라고 말했지?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느냐? 그렇다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마.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들고 저렇게 하면 저게 염려가 되고 문제를 자꾸 분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상하게 분석할수록, 그리고 치밀하게 분석할수록 차원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여러 정황을 세심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세심하게 살폈던 그 말의 진가는 전체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큰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객관적으로 딱 떼어서 그 말 자체만 보았을 때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큰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 그러는데 그 앞에서 엉뚱한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 흐름이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서대경 선교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가 서대경 선교사님 글 중에 일부만 조금 읽겠습니다. 이 글을 올리셨어요. 성령의 방향성과 같은 흐름으로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함께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출애굽할 때 가장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공동체를 이끄시는 성령의 흐름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죽어라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이끌 때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는 성령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인간적인 마음도 가장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신 성령의 흐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곧 생명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이 이끄심을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내적인 강함을 주시고 그저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그것, 야성입니다. 신앙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장애물이 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커서 실제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는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이제 끝난 거죠. 끝난 인생이었죠. 이제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거나 뒤돌아보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결단했는가?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면 더 이상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했었죠. 여호수아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1장 9절에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걷다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을 만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놀랄 일과 두려워할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1장 9절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는요 놀랄 일이 있고 두려울 일이 있어요. 영적 여정을 걷다 보면 반드시 있는데 주님이 이 두려움과 논란 앞에서는 우리들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잘 보면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놀람 앞에서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놀래서도 안 되고 놀래서도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명령형의 말씀에는요 언제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왜?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지금 내 인생이 고달파도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로 우뚝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고개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 한번 고개, 우리 자녀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하면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아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하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옛날부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또 좀 해서는 안 될 만한 분 있습니까? 혹시 또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화가 나도. 이유는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딘가 주눅이 들어있어. 자신이 없어요. 자꾸 눈치를 봐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무의식 중으로 부모에게 자꾸 비교되는 말을 들었거나, 부모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거나, 이런 상처를 입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요, 부모의 그 부정적인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인생을 꽉 얽어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가서 다 잘못했다고 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선포하면 그게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면 그게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네피림 후손들처럼 굉장히 강해 보이는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절대로 내 인생은 두렵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요, 그런데도 또 생각이 찾아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정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도 어디 있습니까? 정도 어디? 정도, 아, 정도, 제가 요즘 정도가 한 번씩 보고 싶어요. 여러분, 참 정도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한 10분만 정도하고 대화하면 정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 공항에서 정도를 우리 차에 데리고 한 시간 동안 대화하다가 정도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중이라 할지라도 이 중이는 곧 끝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도 축복합니다. 목사님, 정도 너무 좋아. 정도 보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나중에 정도 앞에 서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예수님 역할을 맡았어요. 카자흐스탄 가서. 맞죠? 맞죠? 그날 그 몸이 아파가지고 맡기로 한 승찬이가 몸이 아팠는데, 정도 그냥 조명만 하고 있다가 서라고 했더니 칼을 갈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예수님 역할을 잘했다고. 정도로 포함한 모든 중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는 무엇이다?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실체는 무엇이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실체는 무엇이다? 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다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도 서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1번하고 2번, 3번까지 하다가 2번은 서서 듣고 3번 앉아서 듣고 이러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뜻이요, 기름 짜는 틀입니다. 유대인들이 올리브 기름을 이용했는데, 올리브에서 기름이 저절로 나오지 않거든요. 압력을 가해야 기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압력, 압박과 압력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 하는 그 영화 겟세마네에서 나온 영화들 보면 예수님이요 신음을 하세요.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요 신음을 하고 계세요. 영화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가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달라졌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그 압박이 너무 너무 강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나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그것보다 앞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그 엄청난 무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두고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은 그날 그 압박과 압력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압박과 압력에서 승리하셨던 원인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저자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14장 31절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날 그렇게 압박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다고 순종했느냐가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랐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그 뜻이 갈라질 만큼 엄청난 힘듦이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과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외에 그 어떤 다른 동기로도 두려움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동기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판단하려고 할 때 절대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을 당시에 청소년 아이들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얘네들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막 수련회 막 떠나야 되는데도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물어보면 뭐 조 이런 거 막 몇 조 뭐 어느 조가 됐다 막 누가 가면 안 간다 안 가면 간다 뭐 또 가서 막 울고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나 가보면 막 껌을 누가 주니 안 주니 이라고 울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을 때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해도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 이야, 아직도 제가 저렇게 사네. 야, 불쌍하다. 더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냥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요.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아예 결심을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10명의 정탐꾼 얘기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민수기 14장 3절에서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속에 있는 얘기가 툭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움과 불평의 이유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낫지 아니하랴 무슨 말입니까?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둘 중에 뭐가 나을 것인가? 이게 더 나은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위한 최상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최상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덜하고 이것이 더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무엇이 두려움인가 하면, 하나님을, 무엇이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면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애가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게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최선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최상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를 위한 최상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나를 위한 최상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요, 두렵습니다. 자기 애죠. 두려움과 위협의 근원은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애가 우리를 위협과 두려움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그분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 밖에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립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이면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염려라고 생각한 그 두려움은요, 자기 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수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이 절제가 뭘까요? 여러분,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든 우리의 말은요, 절제와 절제의 결론에서 나온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뿐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은도 목사님과 함께 미국으로 세미나를 갔다가 제 이모부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이모부가 LA에 사시는데요, 그 차를 좋아하세요. 집에 차가, 좋은 차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몇 대 없는 차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차를 잘 모르니까 차 이름도 잘 몰라요. 이모부가 그 차가 있던데 보니까 차의 앞에 그 본네트를 딱 여니까요, 전부 다 엔진이에요. 근데 이게 몇 대 없는 차인데, 이거는요, 스포츠카 같아가지고 탁 밟으면 쫙 나가는 차죠. 근데 이 차를 게러지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모도 그 차를 모르지 저도 모르지 봐봐야 하면 똑같은 차인데 강은도 목사님이 굉장히 그 표현을 잘 하시잖아요. 처음 봤는데 우리 저희 이모부인데 허이모부 어떻게 이런 차가. 그러니까 드디어 이 차를 알아준 사람 만난 거예요. 몇 번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모부는 저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뒤로 가고 강 목사님 보고 이 차 몰아볼래? 저 너무 좋아합니다. 강 목사님이 그 차를 가지고 이모부와 나갔습니다. 하염없이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밟으면 시속 300km까지 나가는 고급 터보 엔진을 달린 스포츠카일수록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앞에 달리는 것만큼 브레이크가 좋아야 그 차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두려움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내 속도에 맞춰서 그 시간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빨리 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속도를 쫓아서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빨리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빨리 응답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순간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인간관계, 사역, 내가 계획하는 것 이게 그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까 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절제하지를 못해요. 막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절제하면서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 나아가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속도, 내가 원하는 그곳에 그 지점에 그때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때 도착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 목회자인 제게 2015년도에 한순번 달라질 거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누가 아멘 하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2월달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제가 보기에 그럼 제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어? 말은 해놨는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은 절제는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절제는 성령과의 속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점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매 순간 매 초를 성령과 함께 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마지막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하나님 우리에게 안 줬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왔어요. 뭐로 온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안 줬으면 악령이 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두려움의 영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은 영이므로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로 맞서서 못 싸웁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도 내가 파이팅 해봐야 된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영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지내야 되는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토록 막 짓누르게 하고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에 집중해요. 사람에 집중하고 막 돈에 집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실체를 보아야 하는데 뭐냐면 성령께서 나와 맞서고 있는 그 실체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것을 내가 딱 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물러가라고 얘기하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렇죠.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 본문 그대로 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대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 인생을 푼 것 같아요. 다윗은요, 능력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 것을 매 순간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유일한 능력이심을 고백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 다윗은 어떤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승리가 눈앞에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그분의 뜻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절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의 먹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그리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강한 기도로, 능력의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고 우리 한숨은 가나안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는 끝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동안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